어설픈 예화나 역사 이야기 혹은 지식에 관한 이야기 괜히 꺼냈다가는 바로 적발이 되고 코숨 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 셀폰을 들고 예배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구절이나 찬송을 화면으로 띄워주는 것이 처음에는 이게 맞냐 안 맞냐, 교회에 성경 찬송도 안 들고 오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말들이 처음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화면으로 이렇게 띄워주니까 주로 화면을 혹은 또 설교자를 응시하게 되니까 이 화면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보통 큰 교회나 일반 젊은이들이 보니까 요즘은 이걸 셀폰 안에 성경 그리고 찬송가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아니하는 고로 목사가 웬만한 이야기 했다가는 바로 그냥 적발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다행이고, 또 우리 화면이 얼마나,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 화면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화면 덕분에 제가 순간순간 적발은 안 되고 뭐 집에 돌아가서 또 적발이 돼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다 늦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바로 눌러보고 흥 하고 하지 않으시는 것만 해도 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신학 지식도 워낙에 보편화된 시대다 보니까요. 셀폰을 통해서 괜히 어중간하게 뭐 히브리 어떻고 헬라 어떻고 뭐 이래 봐야 웬만큼 잘 그리고 정확하게 준비가 되고 또 평소에 학습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마저도 또 쳐보면 또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목사님 그 헬라어 발음이 틀렸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하여튼 좌우간 조심스러운 시대라 저희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말씀을 간혹씩 하십니다. 설교 시간에 나대지 마라 이렇게 설교자들의 후배 설교자들에게 그렇게 아주 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대지 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네 잘하는 거나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네 잘하는 게 뭐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방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설교하지 뭐 괜히 뭐 이것저것 아는 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다 미천 다 드러나니까 나대지 말고 착실하고 겸손하게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설교해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제가 아주 중요한 저의 설교 생활의 지침으로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참 신학 지식마저도 보편화된 시대지요. 요즘에 신학 지식이 보편화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옛날로 치면 거의 신학교 수준의 신학 지식이 아주 보편화되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적 세계 또 영적 사실 영적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그에 걸맞게 민감하냐 예민하냐,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신학 지식은 편만해지게 되고 지식은 왕성해져 있는데 오히려 영적 세계, 영적 지식, 영적 갈망 이런 것들은 반비례로 줄어들거나 쇠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자성을 해봅니다. 지식은 발달하고 획기적인 세계는 열렸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 주의 천사에 대한 지식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놀랍고 신령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신령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무모한 일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좀 어리숙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가 아무리 발달하고 지식이 아무리 넘쳐나고 또 획기적인 기술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영혼에 관한 그리고 영적 세계에 관한 지혜와 그리고 명철과 총명은 반드시 꼭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이 주는 큰 유익과 결정적인 그런 유익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옥에 갇힌 이 사도들을 아주 비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사도들을 구출한 것은 목표가 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말씀 앞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생명과 결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생명의 어떤 효력이 있는 건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왜 옥문을 열어주었는가? 오히려 28절에 보면 엉뚱하게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옥문을 열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옥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옥문을 열어서 신문에 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떤 획기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일은 당시 종교계와 사내들인 공의회가 아주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이름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요구 강요하고 있지요. 그 강요에 대해서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간추리면 핵심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총을 한번 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당신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고 높이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옳다라는 말하고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그 목격한 것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그 증언하는 사람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쨌건 이런 베드로의 주장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의회 및 종교인들 크게 화를 내고 제자들을 55장 33절에 보면 제자들을 그냥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나서서 다행히 채찍질을 맞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보존할 수는 있었습니다. 여하간 좌우간 그냥 풀어지면 좋은데 결국은 이제 아주 볼기짝을 뭐 아주 뭐 그냥 당시에 채찍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곤장 같은 거 맞는 거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곤장 이런 말 하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럽고 아픈가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당시에 기록에 보면 퇴형 100대를 맞는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퇴형 100대를 맞으면 그건 죽는다고 보면 된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차례나 받았다고요? 맞았다고요? 바울이? 다섯 차례 맞았다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빠른 분은 40에 하나, 40에서 하나 빼면 뭡니까? 29 아닙니까? 29 곱하기 5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한 150대 됩니까? 자, 그럼 100대는 넘습니다, 야간. 자, 그럼 100대는 넘는데 이걸 40에 하나 감안매를 왜 때리냐? 율법으로는 40대를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지독한 놈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서 100대 맞으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100대를 잘 안 때리는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은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39대, 40을 때리지 마라 그랬더니 이 나쁜 놈들이 40대를 안 때리고 몇 대를 때립니까? 39대를 때리고 좀 이따 39대를 때리고 좀 이따 39대를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겁니다. 야간 그런 와중에도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이건 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말은 효력이 있는 거지요.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일의 증인된 자가 두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니까 사도들이고 또 한 그룹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을 그룹이라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자간 두 파트가 있다는 거죠. 한 파트는 사도들이고 또 한 파트는 성령이 증인이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것들이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막 나가는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증인이라 해도 이게 골치 아픈 판에 성령 하나님을 들먹이니까 이거 이제 막 가는 거죠. 나중에 이런 요소들이 베드로를 사형에 처하게 하는 중요한 법적 증거물로 나중에 채택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신성 모독에 또 걸리게도 되죠.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증인이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뜻 외에도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할 때 순교와 관련시켜서 목숨과 관련시켜서 자신의 운명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은 신앙을 교양의 수준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교양이 뭡니까? 교양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있으면 좋은 것이로되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 교양이 있으면 좋기는 하죠. 그러나 교양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교양을 좀 쌓고 교양 있는 인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양이 없다고 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양이 없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교양이 없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교양이 없다고 해서 병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교양이 있으면서 또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이 없으면서 또 선한 사람도 있죠. 심각한 경우는 교양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이거는 이제 더 큰일인데 여하간 교양이 있어도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택할 수 있다면 뭐 교양도 있고 선하기도 하고 신앙의 사람이기도 하면 참 좋겠죠. 교양은 사람의 겉모양이고 포장입니다. 때에 따라서 포장은 바뀔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우리가 교양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참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교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흔히 필수 조건처럼 이해하고 꼭 그것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들이 진짜 절대로 꼭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교양에 불과한 것들일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교양과 필수 조건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양과 필수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답이 있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필수적인 것과 교양에 불과한 것들을 구분해내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교양 수준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증인이라고 자처할 수 없을 겁니다. 종교생활도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다른 어떤 한 교양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 추구가 자기를 확인하고 또 자신의 욕구를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 이름으로 은필칭 몰입한다면 그것은 교양밖에 안 되는 거죠.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제가 색깔을 넣었는데 이거 색깔이 안 나오네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제가 글자를 옆으로 좀 찌그러뜨려가지고 빨간 색깔로 해가지고 밑에 줄도 끄었는데 이게 딱 어디가 없네요. 오늘 제가 최초로 오늘 저 이 화면 작성하는데 오늘 제가 최초로 한번 시도했는데 역시 뭐 제 수준이 어떻게 안 되네요. 맞습니까? 근데 왜 저한테는 까만색으로 보이죠? 제가 생명은 아닌데. 아, 그래. 이게 빨간 거로 보입니까? 이게 지금? 아, 이게 제 눈이 문제군요. 네.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오늘 사실 설교의 제목이 오른손으로 높이사입니다. 오른손으로 높이사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지금 오늘 계속해서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손으로 높인다는 말은,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디엄, 관용어구와 같은 겁니다. 오른손으로 높인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가 하면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표현은 관용어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것도 문학적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오른손 왼손이 있겠습니까? 뭐 안 봤어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오른손과 왼손이 있고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있고 오른발과 왼발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고 관용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걸 관용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의 표현은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높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보다 좀 낮은 뭐 그렇게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동일한 권위, 권력, 힘, 영광 이런 것들을 가진 존재로 자기가 올려서 만들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붙드시고요? 옳은 장중에 붙드시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잘 아셔야 됩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굉장한 표현인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은 장중에 붙드신다. 장중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자말로 장중이라는 말이 손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손바닥. 하나님이 오른 장중에 붙으냐, 오른손으로 그를 탁 잡으면 감히 누구도 이 오른, 하나님이 오른손에 있는 사람을 누구라도 감히 공격하거나 침입하거나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사람은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천사보다 더 높고 천사 자녀보다 더 높은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옳은 장중에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어느 정도냐, 우리를 천상의 존재로 삼으시고 천상의 존재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천상의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라고 하는 상당히 큰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그와 같은 중요한 뜻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위치에, 그래서 이것을 뭐 조금 이거는 어려운 표현이니까 요거는 그냥 쓱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적 표현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그까지 공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오른손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이게 한다. 왜 이것이 높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인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과 동일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을 높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뭘 하겠다는 건, 하나님 위치에 왜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놓으셨느냐,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른손을 높였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유일하게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부활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좀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유일한 생명 주시는 분은 유일합니다. 생명 주시는 분은 유일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데 이 생명은 뭐와 반대말입니까? 죽음 혹은 사망과 반대말이죠.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자는 곧 뭐와 같다는 겁니까? 생명을 가진 자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망은 이기는 것이죠.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이 본문에 의하면은 31절에 의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죄사함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냐? 회개와 죄사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른손으로 높여지는 부활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부활이 무슨 뜻이냐? 부활이 무슨 뜻이죠?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데 뭐로부터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요거는 100점짜리가 아닙니다. 답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50점이에요. 좀 제가 그럼 인심을 더 쓰겠습니다. 60점. 100점은 뭐냐? 부활은 사망과 어두움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기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상태에 대한 단어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다, 이건 상태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상태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부활은 권세와 능력에 관한 단어예요. 오직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야? 생명의 창조자밖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부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뭐냐? 하나님과 동등하고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갖게 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높이는 이 일이야말로 회개와 죄사함을 이기게 하는,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와 죄는 그러므로 뭐와 관련된다는 겁니까? 오른손을 높인다는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회개와 죄는 뭐라는 겁니까? 회개와 죄는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가 무슨 말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길 잊어먹고 돌아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본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죄라고 오는 것은 뭐라고요? 길 잊어먹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게 죄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하고 죄라는 말은 그 안에는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성경적 뜻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능력에 관한 문제지 사건이나 상태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능력과 권력과 권세와 힘과 원인에 관련된 문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좀 재미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어봤자입니다. 죽어봤자예요. 왜냐? 다시 살 수 있으니까요. 성도는요, 죽어봤자입니다. 왜냐?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목사님은 아직 젊어서 뭐 그런 소리, 뭐 이렇게 혹감 말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물론 뭐 저도 이게 제 우리 그 저도 뭐 시카고 눈이 많이 오니까 막 제가 눈길에 한번 하이웨이에서 한 대여섯 바퀴 뱅 돌아가지고 거꾸로 딱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눈이 많이 오니까 차가 별로 안 오고 있어가지고 한 대여섯 바퀴 뱅 돌다가 중간 분리대에 쾅 부딪혀가 거꾸로 이렇게 섰어요. 이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선 거죠. 근데 사람이 사고 기능이 참 다양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오만 게 이렇게 무슨 뭐 영화의 필름처럼 다 돌아가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집에 있는 세 여자들 다 이것들 어떡하냐. 둘이는 좀 그래도 좀 늙었으니까 깨웠는데 우리 막내 이거는 저거 어떡하냐 저거. 저거 아빠도 없이 뭐 그래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그런 어떤 써늘한 마음이 물론 들기는 듭디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사실 뭐 꼭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두려움은 아니지만 염려가 사실 없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도에게 왜 죽음에 대한 일상적인 근본적인 두려움이 없느냐? 죽어봤자니까 그러면 죽어봤자. 죽어봤자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와 죄는 곧 죽음과 관련된 것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당시에 썼던 구약의 서민들에게 쓰는 쉬운 용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서민들이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죄는 뭐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아주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빚을 져가지고 완전히 그 삶이 파괴되어지게 된 것, 이게 바로 뭐냐?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된 상태라는, 인간이 죄인이고 죄된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훨씬 쉽게 받아들이느냐? 이건 그 사람이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빚을 지고 싶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된 거죠. 빚을 져가지고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삶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빚을 져가지고 지금 삶이 파괴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겠습니까? 구속은 뭐고 생명은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빚을 갚아주어서 내가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다시 파괴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워진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빚을 져서 삶이 파괴되는 것이다.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쉬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빚을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나한테 속기도 하고 내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이 나를 속이기도 하는 총체적인 난국 속으로 사람은 빠져들어가 있다. 자신에게서 헤어나지 못한다. 어쩔 수 없는 무대책의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망이 제가 이것 잘못 눌렀네요. 예.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여러분 원어라고 해서 이게 아주 뭐 골 아픈 게 아닙니다. 제가 원어가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 것인지 오늘 제가 또 두 개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역사하고라는 말의 원래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칼질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에 싸움을 전쟁 나가가지고 칼을 들고 막 상대방을 칼질해가지고 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 이게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사망이 어떤 존재냐? 성경이 표현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칼질하고 도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왜 하느니라고 말을 했을까요?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원래 그 말입니다. 그럼 사망이 우리 안에서 칼질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칼질해 놓은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다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망이 무슨 짓을 한다고요? 우리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주먹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고 뭐로 달려든다는 겁니까? 칼질한다는 거. 그래서 사망에는 어떤 뭐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 사망에는 권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망이 무단히 달려드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달려들 만한 무기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요령을 피워도 교양을 쌓아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사망의 공격 앞에서는 빚을 진 사람이 유일하게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군가가 빚을 갚아주어야 되는 것처럼 사망이 칼질할 때에는 이것을 넘어서는 길은 생명이 칼질해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생명이 지나가면서 다 낫게 해줄 수는 마치 이게 그 만화영화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세일러문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뿅뿅 해가지고 이게 싹 다 낫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뭐 세일러문을 안 봤어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지나간 자리에 뿅 하고 착착착 해가지고 다 낫게 하는 것 같다 하는 이렇게 그림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중심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길 헤매던 자리에서 다시 지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지자리는 어디냐? 창조의 자리라는 거죠. 저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출해가지고 헤매던 인간들이 재미나고 좋은 데 가야 사는 게 아니고 저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가출하면 반드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재미가 있건 없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회개하고 돌아가고 죄산 받는 것이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은 존재만이 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신 부활의 능력자가 회개와 죄사함을 하게 하시는 유일한 원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교양을 쌓고 아무리 요령을 피운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신 그 권능자에게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택한 자들에게, 교회된 자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의 권능자로 세워주셨다. 이게 바로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당시의 종교자들과 권력, 종교계급들과 권력자들이 이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계급에 있는 사람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구조가 있죠. 그 구조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절에 가서 잘 정성껏 공양미 300세를 갖다 바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형성이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메커니즘을 완전히 부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메커니즘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걸 사도들이 이야기하니까 종교 계급도 반대하고 세상 권력자들도 반대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기본적으로 능력이라는 거죠. 부활은 능력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참혹한 핍박이지요. 40절에 보니까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 이름 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런데 41절을 보면 그 이름 때문에 능력 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는 것을 기뻐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받는다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인고 하면 곡식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굉장히 뭐 촌에서 막 자라는 사람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대도시에서 이게 귀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 부산 출신이다니까 촌에서 왔네 이런 막대먹은 소리를 하는 우리 고참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래봬도 대한민국 제2의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농사가 뭔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혹이라도 여러분 저를 그렇게 너무 촌에서 막 자란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긴 게 그럴 뿐입니다. 여러분. 아니, 저는 또 뭐 우리 이명미 집사도 저 또 아멘할까봐 제가 살짝 겁이 났네요. 네. 곡식을 탈곡하거나 골라낼 때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에 뭐가 꼭 있습니까? 쭉쟁이가 있겠죠. 그걸 뭐 쓰레기라 할 수는 없고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일단 쭉쟁이 및 하여튼 좌우간 곤란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죠. 그걸 이야기할 때 능력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꺼내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탁탁 틀어가지고 바깥에 버려버리게 되면 버림당할 때 그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능력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합당하다는 표현은 뭐냐?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지불했을 때 그에 걸맞는 그 돈에 합당한 대가를 내가 다시 받는 거죠. 반대로 내가 열심히 노동했을 때 그에 걸맞는 임금을 내가 그 주인으로부터 받을 때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을 때 이걸 보고 합당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능력 받는 것을 합당하게 얘기인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값을 안 치는 것을 값을 치는 걸로 여겼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버림을 받고 자기 공동체에서 축출을 당하는 것이 마치 자기를 알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당시 공동체에서 축출당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혹은 축출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그것이 나한테는 어떻게 여기신단 말입니까? 영광스럽게. 그것이 너무 내가 기다렸던 것처럼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높이는 것이다. 오히려 쫓겨나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한테 새로운 공동체, 내가 갈 곳이 생겼다는 뜻이죠. 여기서 쫓겨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버림을 받고 평가절하가 되고 쓸데없는 놈이고 이상한 일이라고 연병과 같은 뭐 전염병을 퍼뜨린 놈이고 이렇게 대우를 받고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운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공동체, 또 다른 사회가 어떻게 해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기뻐하였다. 내가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또 가르치는 것은 주로 소유에 관련되거나 자기 성취에 관련된 것이요. 그러나 대체로 이런 것들은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를 참 평화와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얻고 난다면 또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마치 바다에서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또 요구하는 것이 생기게 있는 거죠. 심지어 목사도 이런데 속을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교회 성장이 까딱 잘못하면 허상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겸손하고 또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에 불과한 것이어야 되지 이게 목표가 되고 나면 마치 그 교회의 권력자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허망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 성장은 여러분 교회를 위한 조그만한 한 수단이고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회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을 성실하게 겸손하게 잘 섬기기 위해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여러분 위에 군림하지도 않고 군림할 수도 없고 군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재직회는 내 생각을 가지고 관철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더 격려가 되고 따뜻한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로 재직회입니다. 만약에 재직회가 우리에게 허상이 된다면 재직회는 끊임없이 따지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이 관철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행동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 그런 일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로되 결혼한 남녀에게 허락하신 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기쁨은 남녀간에게 결혼한 남녀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허상에 빠지게 되면, 꽃밭을 벗어나게 되면 더럽고 추악한 오물에 불과하게 되는, 같이 망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욕망에 빠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사도들이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를 둔 이유가 뭐냐? 회개와 죄사함을 실행하시는 유일한 실행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의 신앙을 본받은 사도적 교회인 우리도 동일하게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우리를 허상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의 눈을 얻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오직 오른손으로도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는 사도의 신앙, 사도적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사랑의 전통이 되고 우리 모두의 신앙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